베케이션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매주마다 그냥 숭숭 비네요. 예, 어쨌든 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국왕이 만났다 그럽니다. 양국 국민이 수만 명이 모여서 두 사람의 만남을 보고 있었는데요. 일본 국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손 한 번만 들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일본 국왕이 손을 드니까 일본 국민들이 막 손을 들고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국왕이 쳐다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만약에 제가 손을 한 번만 쓰면 여기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도 환호하고 기뻐해서 오늘을 아마 국경일로 전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한국 그 대통령이 일본 국왕의 싸대기를 갈겨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의 변화는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의 첫 단계가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그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또 어떤 책, 어떤 직업, 어떤 지도자,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만남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 귀중한 만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귀중한 만남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귀중한 만남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그냥 그 만남이 원수 같다 할지라도 귀중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리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것, 그것을 걱정하며 살았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시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욕구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죽음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 부활의 역사로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격 급하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항상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요한도 그냥 굉장히 나약한 어부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며 정말 마지막까지 밧모섬에서 하나님께 그 요한계시록까지 적으며 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물을 깊고 있던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가서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그 가장 힘든 그 장소에 나와 계신다는 것,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날 걱정했던 것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기르며 다시 또 그물을 정리하면서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허탕치면 우리는 굶어 죽는데 라는 삶에 대한 그 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그곳에 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의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으로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옷깃을 만짐으로 그 나음을 얻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남편 다섯을 두고 수치심으로 살아갔던 그 수가상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필요와 그녀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가늠한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아시아가 변화됐습니다. 그 소아시아가 변화되니까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컨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국교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컨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굉장히 신앙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헬레나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면 자기가 부리던 시녀로부터 여러분 이름 모를 시녀로부터 복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시녀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이름 모를 하인도 시녀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채봉 씨가 이 만남이라는 그 에세이를, 만남이라는 주제가 에세이를 몇 개를 썼어요. 거기 보면 무슨, 그 생선과 같은 만남도 있고, 꽃 향기 같은 만남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만남도,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정말 필요할 때 그 손수건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 그런 만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닦아주십니다.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마뉘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그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었다면 그 축복받은 가운데에서 변화가 되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것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못 가요. 변화의 정말 그 진정한 모습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도 성격이 그 온전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참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뻑하면 칼 빼듭니다. 뻑하면 소리 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날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그 잘 못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 불같은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버스가 자기 앞으로 확 찔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버스 앞을 차려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나가가지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막 그 버스 운전사한테 네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버스 문을 닫아버리고 차를 돌려가지고 옆으로 가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더 화가 나가지고 차 안 세워 너!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쳐다보면서 차 세우기 원하면 배를 눌러 짜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또 가서 배를 막 눌렀는데 그 차의 벨이 고장났더랍니다. 그래갖고 더 열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막 욕을 하고 막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니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운전사 옆에 가더니 이러시더래요. 삐! 그러니까 운전사가 차를 세워주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고 그물을 긴든 그 네 명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인생의 목표였고요.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고요. 그들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분명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먹고 사는 것,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아예 품꾼들을 그냥 아버지랑 대비로 두고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다 버려두고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일에 방해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렇게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성격뿐만이 아닙니다. 나쁜 기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기억, 불행한 과거,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 의심, 욕심, 이기주의, 자만심, 나태, 정말 불쾌하고 안 좋은 습관, 수치심이 갖고 있거나 나쁜 간접이나 편견이나 고집이나 정말 그 짜증내기나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보면 잘 보일까라는 어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나 초조나 불안, 시기, 정말 낭비하는 삶이나 흉내내는 거나 정말 어떤 그 폭력적인 행동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만이 아니라 그 성격과 자기 삶에 있는 과거까지도 모두 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그걸 다 이유 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지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픔이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공부가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더 단단하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놔줘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일에 툭 건드려지면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어떤 부분이 탁 건드려지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배신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면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자기와 어떤 모습을 같이 하지 않고 배신한다고 생각하면 막 이만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조금만 어떤 것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슷한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아픔이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놓아야 합니다. 그 배신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삶의 무게를 버리는 기술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리는 기술. 심플 라이프를 살라 그래요. 아주 단순한 삶을 살라 그럽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지 좋은 걸 주실 것 같은데 뭐가 주실지 확실하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꼭 아이들이 걸음마 걸을 때 혼자 걸을 수 있는데 엄마가 손을 안 잡아주면 안 되는 것처럼 맨날 손을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손을 놔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혼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처럼 계속 이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지 않는다. 그것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공간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뭔가가 탁 건드려지면 그 모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펑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 잊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은 주 안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상처를 내려놓아야만 여러분은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놓아버린다는 얘기는 미룬다거나 아니면 잊으려고 어디다가 넣어놓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자포자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요. 이런 이 저기 뭐야 박 같은 거 있잖아요. 박이요. 박에다가 사과가 하나 들어갈 만큼의 조그만 그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사과를 넣어요. 그리고 그걸 나무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사과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바나나 가지고 사과랍니다. 사과를 먹으려고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사과를 딱 잡아요. 그럼 이거를 빼야 되는데 사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서 사과를 잡고 있으면 못 나온답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그거를 놓고 손을 빼면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사과를 붙들고 있느라고 결국은 사냥꾼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놓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해요. 놓고 자유함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자유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결국은 우리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버림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다 버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진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미디안 강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라난 그 모든 고장과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성경의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는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몽골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연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도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고로 선교사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정말 내려놓는 그 과정과 내려놓는 그 연단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행복해졌는지를 그 책에서 적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자신을 세우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또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렇게 자기가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죄와 판단의 그 잣대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명예와 인정받기까지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탄은 그러면서 그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잊어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데 사단은 그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으면 너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 두려움감을 줘서 우리가 못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자신의 아내가 그 건강 진단을 받다가 이 가슴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 제 아내도 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질병의 모든 그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제가 걱정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다음부터는 뭐 걱정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지금도 몽골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오늘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마땅히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실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정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옥합을 깬다는 말 있죠. 성경에요. 그 향유옥합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가론유다가 그러잖아요. 왜 이 짓을 했냐고. 이거 팔으면 돈이 얼만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의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은 그냥 향유가 들은 옥합 이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될 향유옥합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의미보다 더 큰 것들, 그것들을 깨야만, 그것을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값진 것으로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쫓음입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와 품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고기를 쫓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먹는 거를 쫓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눈을 감든 눈을 뜨든 그들이 생각했던 건 오직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어디 있을까? 오늘 날씨를 봐서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그것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을 쫓는 인생으로 그들은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다 보면요,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생활 하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이었어요. 조용규 목사님 테이프를 진짜 몇 박스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잘 아는 분이셨는데 밤에 잘 때마다 그걸 설교로 듣고 주무신대요. 밤에 잘 때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또 모르게 자기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게 꼭 조용규 목사님 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잘 때마다 설교를 듣고 자니까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10년 넘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하면 조용규 목사님 톤이 되고 조용규 목사님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해도 그렇게 변하는데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인격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될 것이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저절로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과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쫓아가면 문제는 안 쫓아간다고 그래요. 안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지질 끌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배를 끌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갖가지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놓지 마라. 그것만 붙들고 있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도저히 그거는 못 갖고 가는 겁니다. 못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못 찾아가는, 예수님과로 멀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말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하여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하고 교회 안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해서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말 일을 가장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덟 가지의 그 사단의 축복이라고 적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됐다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쫓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것을, 나의 주재권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냥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언어와 나의 물질과 나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이 모든 것 주재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왜 예수님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련한 것 같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걸어간다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짜 십자가를 졌습니다.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게까지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항상 평안하고 좋은 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복받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하나님께 드리면, 핍박을 경험을 받으면 나중에 뭐가 온다고요? 그것의 100배를 받고 정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그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아주 이익 있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몇 해 전에 그 하이티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난 다음에 그 해는 아무도 못 돌아갔어요. 다음에 제가 갔더니 하여튼 빈터만 있으면 텐트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쳐놨습니다. 빈터만 있으면 텐트를 쳐놔서 말도 못하게 텐트촌들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일 정도로 많이 쳐놨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그 학생들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다 뭐만 있으면 막 달겨들어서 달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과 영적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팀미팅을 하는데 모두가 간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영적인 변화와 또 그것을 통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충격과 기쁨을 이런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다 간증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는 주께서 나의 입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된 만남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 사람을 낳는, 생명을 낳는 그런 일에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로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바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어떤 경험이, 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번잡하게 하고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만남을, 그런 영적 충격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